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 저희 하나님의 양들 저희 이 교회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복에 꽃도 달았겠다 본문도 또 본문이니만큼 뭐 결혼식 그 주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5월 달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이 어버이날이고 저는 부부의 날이 있는 줄 몰랐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면서요. 예, 그렇더라고요. 또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5월 달에는 이 가족과 관계된 날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해 보니까 5월이 아주 화창하고 싱그러운 그런 달이 돼서 가정에게 가정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가정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이라서 가정의 달로 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던 그런 겨울을 이제 우리가 지내고 나서 이제 그 봄에 이 참 생동력 있고 이 화창한 그런 날씨에 가족이 사실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기에 좋은 계절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뭐 어떤 절기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교파 교회들에서는 이제 무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정관, 결혼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막 결혼하지 말고 좀 일정 이 교육 과정을 좀 이수해서 그래서 좀 자격증도 좀 주고 그래서 좀 이 부모 자격증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남편 아내 자격증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결혼하게 하면은 지금보다 이 문제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어떤 이 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근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인간의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목을 제가 가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지금의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영원전서부터 존재하시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존재하시는 방법이 그 방식이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니티, 트라이라는 단어와 유니티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고 이것이 아마 이 카톨릭의 그 교부라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을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면서 한 분이신 분, 아니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한 분은 아닙니다. 인격이 셋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이 개역성경이 그렇게 한 분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뭔가 낮은 분이구나. 능력 면에서나 어떤 그이 존재하시는 시점 면에서나 뭔가 조금 열등하신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라고 치더라도 뭔가 등급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그럼 세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인데 편의상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인격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A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타이틀, 그것을 여호와다 이렇게 또 축약형으로 야 시편에 보면 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계시되시는 이 A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을 또 다른 타이틀로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B 하나님이 계신데. 이 B 하나님은 그 타이틀이 보니까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아들 또는 영원 전서부터 계시는 말씀이다. 말씀 이것도 이 B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B 하나님이 사실 타이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만왕의 왕, 주들의 주, 뭐 신실이라, 뭐또뭐 가지라고도 불리고, 뭐 좌우지간 상당히 많은 그이 타이틀들이 이 비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 하나님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보니까 성령님이다. 영어로는 홀리 고스트라고 불리고 대부분은 홀리 고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성령님 이렇게 성령 또는 성령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홀리 고스트를 성수님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성령이라 불리시는 이 하나님 타이틀을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의 또 다른 타이틀이 뭐냐면은 그것은 혹시 아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타이틀이 뭐죠? 예, 보혜사.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혜사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한자죠.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타이틀은 성령님 또는 위로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구도,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 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능력 면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이 존재의 양적 또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 세 분이 동등하시다.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아들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불리고 아들이라고 불리냐? 그것은 특별히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인간의 구원과 관계돼서 그러한 타이틀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런 것은 아닌데 인간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것이 이제 보다 우리에게 좀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비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치 인간의 그 자녀가 인간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듯이 이렇게 그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이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수학으로는 우리가 이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우리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야만 우리는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머리에 이 머릿속 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됐다, 그건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개 개인의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개 피조물인 이 유한한 인간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이런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완전하신 이 삼위일체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부족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그 시점을 지금 이제 한 6천년 전쯤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영원한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가 돼서 무슨 어떤 좀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이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근본 원리에 충실합니다. 아시죠?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기초가 튼튼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응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인간 중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계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자신이신 분, 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비하나님께서 A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또 24절에 보시면, 똑같은 17장의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는 이제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고, 완전한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의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시점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의 특성이 나타나요. 이 비평가들이 딱 보면 이거 피카소 작품이네. 그렇죠? 이건 뭐 모네의 작품이네. 그렇죠? 뭐 르누아르의 작품이네. 이렇게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색이 그 작품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문이다,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으니까 지문이 묻겠죠. 핑거프린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우주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다면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우주의 곳곳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시공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공간.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것이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합친 것이 우주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공간이에요. 그렇죠? 면이라는 것은 높이는 없이 가로와 세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납작한 거예요. 완전히 납작한 게 그게 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간에 있고, 사실 우리에게 시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 공간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공간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만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면이 되는 것이고, 두 개가 빠지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어야만 이 공간이 형성되듯이 삼위일체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우주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것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공간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시면 삼위일체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시간이 똑같습니다. 제가 우주를 시간과 공간의 결합체라 그랬는데 공간도 삼위일체를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삼위일체를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또 아는 거 있습니까? 시간의 관계에서 또 아는 거 어떤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면 시간 완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격이 이 우주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인간 자신이 지금 삼위일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성막을 닮아있다 그랬습니다. 성막에도 보니까 맨 가장자리에 그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함께 담고 있는 또 다른 집이 하나가 더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내면에 있는 것으로서 성막으로 칠 때 지성소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또는 만들라고 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대로 지문처럼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만 가정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 존재 방식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루게 될 이 가정의 이 설계도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입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뭐 사촌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자녀 이 셋이 물론 이제 자녀 불임인 사람들의 경우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예요. 그게 규칙은 아닌 거예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그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 규칙에 의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게 죄거든요. 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브와 스티브가 좀 발음이 이렇게 라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 운율이 그 이 뉘앙스가 그래가지고 스티브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또 다른 남자인 스티브를 결합시키지 않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결합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그렇고 또 뭐 독일, 호주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지금 제3의 성을 인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죠. 제3의 성을 인정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것을 그러한 성별을 히즈라라고 부르더라고요. 히즈라. 또 우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쓸 때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F 남자는 F 이렇게 쓰고 여자는 남자가 M을 쓰고 여자가 이제 F, female을 이렇게 쓰는데 또 하나의 칸을 만들어가지고 X 이렇게 써서 그걸 인터섹스 그래서 X라는 그 표현으로 하도록 그 칸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회에서 다 죄로 그렇게 해가지고 터부시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억압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그 억압받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억압할 때 그런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과 자체를 지금은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죄를 맘놓고 져라. 국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시작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언급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이러한 문제가, 이게 전 우주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는, 아이, 뭐,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눈 맞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방 하나 얻어서 사는 문제, 이게 뭐 결혼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문제는, 이 주제는, 이것은 전 우주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델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들이 사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이 인간도 있고 또 천사와 스랍과 또 그룹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동물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식물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인간과 짐승에게, 그러나 짐승은 좀더 낮은 단계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루는 이 가정이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면서 그 영광을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가정을 이루게 됐는가?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학술적인 용어가 돼서. 적자 생존이다. 이거 뭐냐면, 뭐가 돈이 적자가 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합한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자연 상태에서, 거기서 가장 잘 적응해서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자연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연이 선택한 것이다. 근데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죠. 자연이 무슨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이론도 나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만약에, 가정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렇다면은, 왜 현대와 같은 이러한 가정의 형태로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요? 짐승들처럼, 짐승들 중에 상당히 많은 짐승이 가장 센 우두머리가, 그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암컷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견제가 돼요. 왜?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폭군들 중에서 또 일부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적자가 생존하는 그런 방식도 사실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이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아가는 이 도덕 관념 내에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은 이것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왜 이 자연계에는 두 가지 성만 존재하나요? 왜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게 됐죠? 100가지 성이 존재하든지 만 가지 성이 존재하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어떤 무질서 가운데서 뭔가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성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성 정체성이 뭐 이 생물학적으로 모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외. 예외를 가지고 자꾸 법칙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외는 또 왜 생겼냐?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자꾸 이제 이 변질이 되면서 인간의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고 변질이 되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적으로도 가정의 어떤 기원이나 의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결혼합니까? 왜 가정을 이룹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답하듯이 아 외로우니까요. 뭐 또 뭐 가정을 다른 가정을 보면 부러우니까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뭐 당연히 결혼해야죠. 또는 뭐 결혼해야만 사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내가 재산을 모아놨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는 뭐 우리 조상 때부터 늘 해오던 건데요. 또는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참 내가 결혼하기 힘들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이 의도는 분명히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피조물 앞에 심지어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델로 해서 만드신 심오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게 인간의 설계가 아니에요. 자연의 선택도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대단히 오묘하고 심오한 그러한 문제인 것이에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인간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아니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은 뭡니까? 예외인 것이지요.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이 결혼 안 한 이 딸이 있느냐? 뭐 시집을 보내도 잘하는 것이고 뭐 안 보내도 잘하는 것이니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럴 만한 어떤 그걸 뭐 은사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을, 환경을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뜻은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은 홀로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인간이다. 창세기 1장 27,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과 번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메일과 피메일,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또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실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제 마흔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느지막하게 마흔에 결혼했는데 그때 제일 제가 소망을 삼은 말씀이 이겁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 못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제게도 짝을 주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이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그 결혼이 뭐냐? 성경적으로 결혼이 뭐냐? 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결혼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걸 성경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올리고도 어떠한 형태로든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떤 형태로든. 이 현대인들이 자꾸 결혼식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화려하게 해야만 되고 그러면은 그 결혼 자체가 수억 원짜리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에 뭐 신부와 신랑이 뭐 무슨 이벤트를 준비해서 뭐 막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식은 그냥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혼식이 결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결혼하실 때 세상 풍조를 쫓아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든가 또는 뭔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 성경은 그 둘을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한 육체, 원 플래시,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5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는데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여기 분명히 복수죠. 그들. 그렇죠. 그들 남성과 여성 복수인데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인데 그렇잖아요. 아담은 아담이고 이브는 이브인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금 한 몸이 됐을 때 이름이 하나인 거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권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정을 따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이브가 미시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 남자 쪽에 이렇게 이 그 올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남편 집에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결혼한 사람들은 더 이상 둘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위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어떤 삼위일체의 모습은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거예요.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녀가 더해지면 셋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그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누구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거예요.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물론 엄마들의 경우에는 모든 그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어서 그때 또 둘이면서 한 몸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오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이 결혼을 해서 그 둘이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짐승에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 짐승 놓고 코끼리 놓고 암코끼리와 수코끼리가 결합해서 한 코끼리가 될지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인간에게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뭔지를 이렇게 비스무레하게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만드신 게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하여. 이게 이제 클리브 언투 그래서 이게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들러붙어. 들러붙어서 지금 하나가 되는데 몸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사랑. 아, 나는 저 여자와, 남자로서 나는 저 여자와 나는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부르죠. 정신적으로, 육체의 관계가 배제된 어떤 사랑. 그거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결혼식을 부부가 했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남녀가 했는데, 육체 관계를 안 하고, 정신적으로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육체적으로 결합된다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물론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적인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떠한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문제인 거예요. 혹시라도 각광 쓰고 있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성취하려면 분명히 몸이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우리나라 말에는 이 관사가 이제 주로 번역할 때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에 보면은 한 남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A man, 한 남자가, 그렇죠? A man이 그래서 결합해서 누구한테 결합하냐면은 누구한테 들러붙냐면 his wife, wives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 한 아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다처, 다부일처, 다부다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일부다처가 등장합니다. 일부다처가 등장해요, 성경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일부다처를 행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서? 욥? 더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인? 예. 야곱? 더 먼저. 예,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이 라멕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성경에 지금 경건한 이 아담의 계보 중에서 경건한, 이제 물론 아벨은 죽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셨던 그 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계보도 설명되어 있는데 살인자 가인의 계보도 잠깐 설명되어 있어요. 그 가인의 계보 중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4장 19절에. 그래서 이 라멕이 제일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건한 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인 쪽의 이 계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또한 뒤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가인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된 두 번째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결혼 질서가 파괴되는 이 일부다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라멕 말고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아브라함이 됐든지 또 뭐 이 야곱이 됐든지 여러 경건한 사람들 다윗이 됐든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부다처가 등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왜 당장 이렇게 단숨에 그냥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시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다 진행되기로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프로세스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 일부다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다처가 될 때 그 여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 불행하겠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여자들은 뭐 몰몬의 여자들도 그렇고 그냥 행복한 척 하면서 살기도 하고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정상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결합해서 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이 이 결혼관을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남자들, 여자와 남자가 조금 결혼관이 다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남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남자들 중에서도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자기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혼은 그냥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찍은 저 여자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구혼을 하죠.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시들해지면서 한 2, 3년 이렇게 이제 지나서 이 허니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가정은 이렇게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죠. 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결혼 한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쨌든 그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그 목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은 그 결혼은 이제 뒷전이 되면서 그 결혼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형제님들 중에서 그러한 생각, 물론 뭐 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의 발판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한 목적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가정을 이룬 이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인간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 자체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판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 그 자체의 일부인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의 이 구성의 세 축을 담당하는 요소로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레즈비언은 그것은 가짜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남자이면서 남편이 되면서 또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이 이제 한 축을 담당합니다. 남자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인간에게 사물과 짐승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정원사죠? 거대한 정원사죠. 거대한 정원사. 이 지구라는 이 전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은 왕국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이 아담이 한 일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관리죠, 관리. 그렇죠? 여러분, 물건이 많을 때 그것을 다 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임 태그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여줘야만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양들이 여러 마리일지라도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소가 여러 마리라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이 그걸 했던 거예요.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종이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짐승들을 다 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돌독기 다니는 원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인간의 또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남자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짐승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의 남자의 존재의 목적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성취인 것입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네 꿈이 뭐니? 너 대통령 될래? 너 장관 될래? 그래, 훌륭하구나.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마귀가 세상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남자의, 인간의, 남자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업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목사 되라는 얘기입니까?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을 정상적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특별히 이 형제님들,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 남자가 집안에서 이제 이끄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또 가족의 이 필요를 공급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냐?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반드시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호모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헬프밋, 합당한 협력자. 이게 자매님들, 이게 여러분 자매님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합당한 협력자예요. 합당한 협력자. 여자는 사실 하나님이 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남자는 흙을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것에 일부를 취해서 더 멋있게 만드신 것이, 갈비뼈를 취해서 더 멋있게 만드신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원래 이 정교한 것일수록 비싸면서 또 깨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코 여자는 합당한 협력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자를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를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의도가 아니세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뭐냐면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는 여자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자가 자아성취를 해서 지금 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전부 자아성취, 자아성취. 나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다 할 수 있어. 여자가 이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집에서만 노는 것은 이것은 안 돼. 이래가면서 뭔가 그 여자가 남자처럼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냐? 합당한 협력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협력자? 남자의 협력자. 아담의 협력자로 이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협력자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협력자 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의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남편의 협력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남자의 존재의 목적이 자아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성취라면 여자의 존재의 목적은 자아성취가 아니라 남편 성취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존재 목적은 자아성취가 아니라 남편 성취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협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자매들이 이제 반발 심리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 죄성, 이기적인 이 죄성에 찌들어서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대결과 경쟁의 구도에서 자꾸 이 남자와 여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남자는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여자를 착취하는 존재, 모든 사회에서 이런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서구의 기독교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이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 뭐 이런 것으로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헬프 및 합당한 협력자의 역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굴종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아 성취 못했다고 시위하셨습니까? 나는 내 자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성취하신 거예요. 아버지 성취. 맞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 온전한 사랑과 상호 존경과 이 상호 존중과 이러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볼 때 이 돕는 자라는 이 역할은 결코 이건 굴종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착취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성취되었을 때 내 자아가 아니라 여자로서 내 자아 성취가 아니라 남편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나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도 성취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거기에 남자를 맞춰서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 그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을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게 세워지도록 돕는 존재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 아내 또는 어머니의 역할은 따르는 자이고 또한 남편을 돕는 자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결합을 해서 이 결혼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가정에게 주어지는 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남편이든지 남편 또는 아버지이든지 아내 또는 어머니이든지 아니면 자녀이든지 셋 중에 하나는 다 포함되죠. 자,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따르는 자입니다. 자녀는 배우는 자입니다. 자녀는 준비하는 자예요. 현재 한 가정의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또한 미래의 또 다른 누군가의 남편 또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의 또 다른 축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축이 어느 한 축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높여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사회에서는 심하게 여성이 비하되든지 또는 남성이 여성화되든지 또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든지 또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든지 하는 식으로 이것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그 집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쩔쩔맵니다. 부모가 그냥 쩔쩔매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처럼 받들어 모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폐륜화가 되는 것입니다. 괴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또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질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부분을 좀 마무리 줘야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제 머리에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건데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렇죠? 이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기분 나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한 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혼들 맞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다 동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그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두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외도 있습니다. 드보라니 뭐 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예외예요. 익셉션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띄워놓고, 아, 이달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상기하자. 이렇게, 이 가정을 귀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이 왜 생기게 됐는지, 가정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참된 이 가정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문제,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살 맞대고 사는,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온 피조물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야말로 설교하는 이 하나님 이 피조물과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심지어 그렇게 선포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문제가 이게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을 구성하는 세 축인 그 남편, 아내, 자녀의 각각의 그 성경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찬송 한장 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아마 찬송가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는 1년에 한 번인 것 같은데, 739장 한번 부르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근데 사실 찬송가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는 게좀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만 찬송가라고 분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게 찬송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곡들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 반주하세요. 네,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일어나서 하십시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소원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참 가정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이 가르쳐준 그 가정의 개념과 그 중요성의 그 개념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가정이 중요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모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이 영적인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이 가정관이 정립이 되어서 참 이 가정이 극도로 파괴되어가는 이 현 세상에서 저희가 참 가정의 그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